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2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뒤에 베드로전서를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81페이지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 뭐 상반절에 해당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1절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앞에서부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내용의 그 장세전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피고 있는데 최근에 살피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 먼저 읽은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는 그 간단한 그 진술, 곧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신 사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이 없이 그 내용을 듣고 말하곤 합니다만은 그것의 실체를 펼쳐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려면 심히 놀랍고 신비스러운 내용을 가득 담고 있어서. 말로 표현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고 이해하는 것조차도 깊은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비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다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나름 생각했는데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잘못된 이해를 하는 그들도 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빗나간 그런 역사의 속에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바로 그것들을 이제 성경에 근거하여서 바로잡는 앞선 믿음의 선배들, 교회 회의들, 전체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그런 것들을 이게 다 다루어서 말해준 그 믿음의 선배들 덕택에 우리들은 좀 어려운 용어를 써서 이제 그런 것을 이게 설명해서 그렇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해를 그들 덕에 우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위격적인 연합을 하셨다는 사실을 계속 이렇게 확장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뭐 그런 용어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불편해할지 모르지만 모르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내용을 어떤 용어를 써서 말하든 그 용어를 가지고 말하는 이 실제 내용을 모르는 것은 사실 예수 믿는 데서 굉장히 게으른 것이고 좀 우리가 그냥 낮은 수준의 초등 수준의 어린아이 수준의 그 지식에 계속 머무르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위격적인 연합을 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좀 이렇게 더 확장해서 설명해 왔는데요. 이 시간은 그 위격적인 연합을 설명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한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의 교통에 연결해서 좀 더 보완할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과 인성의 속성 예, 교통에 대한 신성과 인성이 드러낸 거 있잖아요. 신성에는 뭐 전능함도 있고 무슨 뭐 지혜도 있고 뭐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인성도 뭐 그런 속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속성의 이 교통에 대한 예, 내용들이 예, 제가 조금만 앞에서 언급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배경 속에서 이 속성의 교통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더 그 부분을 상세히 조금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인격 안의 신성과 인성의 교통을 말한 것에 연결해서 두 본성의 속성들이 교통한다는 사실 정도를 덧붙여 말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성육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요. 아, 이제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뭐 한 인격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미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그 이해와 잘못된 주장을 정리해서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들 나눠줬던 그 칼케톤 신조가 말하는 내용 가운데 강조했던 내 표현이 있었죠. 그 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으로 바로잡아 준 것이니까요. 잘못되어 나간 사람들을. 네, 그 문장을 다시 읽어드리면 한 분이며 동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 독생자는 두 본성 가운데 인식되지만 두 본성은 신성과 인성이죠.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예, 칼케톤 신조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바로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두 본성을 한 인격 안의 혼합이나 변화, 분할, 분리 없이 지니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명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잘못된 상상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충분히 안 미친다 할지라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기억할 사실은 그는 항상 신성과 인성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신 것이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항상 인성을 취하실 때부터 끝까지 계속 신성과 인성으로 계시고 그 가운데서 행하시며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도 말을 하고 사람으로도 말하지만 그런 진술들은 모두 우리들이 신인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이해하는 우리들의 수준에서 부각한 측면을 말하는 것이지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성과 인성에 속한 속성들은 모두 항상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들로 그에게 돌려져야 됩니다. 그의 한 인격에 돌려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인성이 어떤 것을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이런 것조차도 하는 그런 것조차도 다 그리스도의 한 인격에 속한 것입니다. 그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또 우리의 이해 수준에서 어떤 것은 인성에 속한 것으로 또 어떤 것은 신성에 속한 것으로 말하면서 그 각각에 속한 속성들을 말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항상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서 그에게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에, 한 인격에.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분리된 신성과 인성 자체의 교통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분리된 신성과 인성의 교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루터 같은 사람들과 루터파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그건 굉장한 큰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자체를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그리스도의 한 위격과 분리된 인격성을 부여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분리된 위격성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면서 상호 교통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성육신한 것에 굉장히 큰 그 허점을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나중에 이제 속성 교류를 제가 다 신성 인성 말한다면 할 때 그걸 조금 제가 덧붙일 필요가 있을 텐데 그때 하겠습니다만은 그걸 먼저 정확히 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무엇이든 신성이 무엇이든 이건 다 한 인격에서 분리되면 안 돼요. 모두 그의 그리스도의 인격에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 자신에게 다 돌려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의 육체, 인성이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바로 신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쓴 것으로 기술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은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진술한 내용이에요. 이제 결국 그 말은 인성을 취하신 신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의 인성을 분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 바로 신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으로 신성과 인성에 속한 속성들을 다 함께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입니다. 한 인격에. 결국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에 속한 모든 속성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교통하는 것이어서 이 본문의 육체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곧 신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 나타나 행하신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는 항상 신인이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위격에 연합된 신성과 인성의 교통 속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분리된 신성과 인성은 그저 각각 본성으로 남을 뿐인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은 오직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만 인격적이 되고 교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루터파 사람들이 신성과 인성이 자체적으로 상호교통한다고 하는 잘못된 주장을 이탈하게 된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본문이 말하는 것, 결국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신성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성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을 갖질 않아요. 그렇게 갖질 않지만 그 고난을 신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의 신성이 함께 교통했다는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게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의 신성이 일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했고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칼케톤 신조에서 정리한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무엇이었어요? 신성과 인성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혼합, 변화, 분리, 분할 없이 그 인격 안에서 상호교통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 안에서만 상호교통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별개로 분리된 채 신성과 인성 자체적으로 교통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갖는 신성과 인성에 속한 속성들의 교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속성의 교류란, 뭐 교통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속성의 교류란 전적으로 두 본성의 속성들이 하나이며 동일하신 주체에게 특성들로서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는 그것만 말하지 않고 그것만 잊지 않고 덧붙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본성과 그 속성들의 공존은 본질적이고 실체적이기에 그것들은 서로 평행하게 나란히 서지 않는다. 말하자면 서로에게 포함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결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화되고 그 반대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신격화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빙크의 말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 본성을 가진 속성들이 서로 평행하게 나란히 서지 않고 서로에게 포함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설명을 통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을 보면 신성과 분리해서 인성이 겪은 것이 아니고 신성과 인성을 가진 속성들의 교통 속에서 받으신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세기의 풀겐티우스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고난당하셨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고난당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한 인격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행적, 곧 그의 행하심을 볼 때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보고 보였던 것처럼 그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보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뭐 신적인 것 같은 보통 사람으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을 때는 신성을 생각해요. 또 그가 배고프시고 피곤함을 누리고 너무 인간적인 듯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면 인성 차원에서 그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 본문으로 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외면적으로 신성과 인성의 속성들이 드러난 행적들이지만 그 모든 것은 본문이 말하는 대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돌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인이신 게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든 신성에 가는 거 모든 거 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신인이신 그리스도께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속성들이 서로 교통하여 가진 것들이지 본성 자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조금씩 더하고 더하고 반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의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표현만 머릿속에 기억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성경의 복음서를 보셔야 되고 사도들이 진술한 그리스도의 진술을 보셔야 됩니다. 이 인격에 대한 이해의 바탕 속에서 모든 것을 보셔야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기술이 다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예언한 모든 것의 내용이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덧붙여서 계속 반복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성 자체적인 게 아니에요. 비록 신성과 인성의 고유함을 각각 가지긴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신인이 되셨을 때 신성과 인성이 각각의 고유함, 인성은 인성의 고유함, 신성은 신성의 고유함을 각각 가지긴 하지만 두 본성의 속성들의 주체는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 거죠. 그분의 인격이에요. 이미 앞서서 말했습니다만 성경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이에요. 성경은 항상 신성과 인성의 주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그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을 얘기할 때, 그리고 그렇게 되실 분을 앞에서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 이게 신성과 인성의 주체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를 주어로 하여서 말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지금 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이 존재의 특별함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주어를 놓고 주어로 진술한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표현이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인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다. 이 땅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주어로 말하죠.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신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이지만 신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는 바로 그리스도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 피 흘려 죽으심으로서 사신 교회를 표현한 것이에요. 분명. 그런데 피 흘리는 것은 뭡니까? 이건 인성이잖아요. 신성이 피 흘리는 건 아니거든요. 인성이 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런 인성이 피 흘리는 것은 인성인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피임을 시사해요. 그 일을 행하시는 과정에서 신성과 인성의 속성들이 교통하는 것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사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도 바울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는 2장에 가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셨던 겁니다. 육체를 입고 이런 뭐 연약해 보이고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이런 것 속에도 그런 육신 인성의 모습 속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속에도 그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신성과 인성에 속한 속성들을 드러내시면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사셨는데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있었던 것들인 거죠. 그 가운데서 속성들의 교통을 하면서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비에 대해서 나지안주스의 그 그레고리는 다음과 같이 탐복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오, 알 수 없는 결합이요. 오, 알 수 없는 결합이요. 오, 놀라운 결속이요. 존재하시는 분이 존재하기 시작하신다. 원래부터 존재하시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존재하시는 분이 존재하기 시작하신다. 신성과 둔감한 육체를 잇는 서로를 잇는 것이죠. 잇는 지성적인 영의 중보를 통하여 창조되지 않으시는 분이 창조되시며 제한될 수 없는 분이 제한되신다.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가난해지신다. 우리가 신성의 부유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자신 가운데 육체의 빈곤함을 취하신다. 충만하신 분이 비우신다. 그가 잠시 영광을 비우심은 내가 그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도록 하심이다. 얼마나 그의 선하심이 넘치는가. 이것이 곧 나를 위한 비밀이 아닌가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심으로 곧 인성을 취하심으로 신인이 되신 분을 상세히 들여다볼 때 곧 자신의 위격에 연합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그 두 본성의 속성들의 상호 교통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셨다는 것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도 이 그레고리 이상으로 탐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 이해의 깊이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히 묘사를 못해서 그렇지 탐복할 사실입니다. 그 알 수 없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 그 놀라운 결합 속에서 창조되지 않는 분이 진짜 창조되시는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부유하신 분이, 뭐 부유가 우리 세상에서 돈 많은 정도입니까? 이 만물의 모든 보이는 것이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세계 정도가 아닙니다. 무한히 부유하신 거예요. 모든 것에 존재케 가능케 하시고 무한히 자기의 것을 선함을 나타내시는 그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처럼 이런 시공간의 메인, 그렇죠? 그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또 제한될 수 없는 분이 제한되신 거죠. 무한 광대하신 분이. 그리고 부유하게 하시는 분, 오히려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가난하게 되신 것이죠. 충만하신 분이 비우신 거죠. 이런 그의 선하심은 모두 나를 위한 비밀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고 너무 큰 사실로 사실 수용이 하기가 어려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든 신비가 우리의 구원, 바로 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믿기지지 않는 사실이지만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신비 속에서 자신을 한없이 저는 무한이라고 그래요. 무한히 자신을 낮추셨고 그렇게 무한히 낮추신 것은 모두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변화, 분할, 분리되지 않는 신비 속에서 그 두 본성의 속성들을 나타내시며 행하신 모든 것, 본문으로 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말대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생각할 때 그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런 신비의 존재가 행하신, 존재가 되신 그리스도의 인격에 의한 것이어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신비의 인격, 그 신비의 존재신, 신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조금이라도 풍성히 가지면 그분의 사역은 인성을 취하신 조건 속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무한한 가치를 자체적으로 지닙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 곧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을 신인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에 연결해서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해버릇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속한 속성들의 상호 교통 속에서 고난을 받으시며 걸으신 그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그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죄와 악이 있는 이 세상, 심지어 직접적으로 그를 대적하는 인간들과 그 관계 속에서 사신 모든 순간, 걸음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인이신 그분의. 그것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보내는 우리들의 걸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내는 시간과 다른 것이에요. 비교 불가능한 무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시고 행하신 것 자체가 앞에서 그레고리가 말한 것처럼 그 알 수 없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 그 놀라운 결속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알 수 없는 결합을 가진 존재로서 그 결합하신 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한 걸음, 이 시공간 속에서 시작에서부터 그 모든 사시는 동안에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신비에 찬 걸음이에요. 그 신비의 걸음, 그 삶에 대해서 문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원하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원하기만 하면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시고 호령하셔서 모든 무리를 일거의 십자가에 매달고 자신은 그곳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지나가는 자들의 모욕을 참고 계신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바다와 강과 지상과 지하와 하늘의 모든 물을 지으시고 내리시고 흐르게 하시는 분이 한 방울 물이 없어 내가 목마르다 하고 계신다. 신성에 따라서 모든 만물의 가람을 채우시는 주님이 인성에 따라서 목말라 하신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음에도 그의 신성 가운데 인성에 따라서 따라 목마름을 호소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의 낮아지심이 만대의 인류를 높이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모든 실과를 맺게 하시는 주님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 시장함을 느끼신다. 그가 줄이시고 가난해지셨으므로 그 부유하심으로 창세전에 택함받은 모든 무리를 채우시고 부유하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값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아니고 사람의 연약함도 아닌 신인의 전능하심 가운데서의 연약하십니다. 연약하심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리적으로 대신 물으신 값,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값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도 아니에요. 못하겠어요? 무슨 뭘 보든 게 일반 그 전능하지 아니 이 구원은 전능한 걸로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구원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신성만의 그죠? 그 신성을 지신 하나님의 전능함 때문도 아니고 사람의 무엇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곧 신인의 전능하심 가운데서의 연약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인의 전능하심 속의 연약하심.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이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전에 제가 인용해 드린 그런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신비, 곧 그의 전능하심 속에 연약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본문이 말하는 게 분명히 말하는 바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그것은 모두 그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전능하심 가운데서 연약하심을 드러내시면서 그리하신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하나님의 성육신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 그가 시공간 속에서 걸으신 걸음걸음이 그의 전능하심 속에서 연약하심을 드러내신 것임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시고 행하신 것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한히 낮추셔서 연약하심을 드러내시며 행하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그 흔적인 것이죠. 자신을 향하여 무시하고 적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고 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실들 앞에서 모욕을 참으시는 것도 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모두 전능하심 가운데 연약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으로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어서 행하신 겁니다. 그것은 모두 그렇게 하셔야만이 곧 신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에 속한 속성들을 가지신 채 그렇게 하셔야만이 의를 이룰 수 있고 결국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물으시고 자신의 의를 전가할 수 있기에 신인으로서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기꺼이 연약하심을 나타내시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요. 예, 무슨 가끔 이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나 외형을 보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아는지를 말하고 싶어합니다. 뭐 내가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내가 뭐 장관이든 뭐 내가 뭐 경찰서장이든 뭐 청와대 뭐든 제가 내가 누군지 아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이 하나님이셔요. 그의 전능함을 가지시. 육체의 고난을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연약하심을 드러내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할 때 신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과 인성 각각의 고유한 속성들을 지니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시며 행하셨다는 것, 결국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묵상한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삶 속에, 아니 그의 걸음걸음 속에 묻어있는 신인의 전능하심 가운데 연약하심이라는 이 신비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감동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분의 존재부터 그의 사역 모든 것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모든 곳에 계시는 신성을 지니신 채 어느 한 공간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신성에 따라서 언제나 모든 곳에 계시지만 인성을 따라서 동시에 한 곳 이상의 장소에 계실 수 없고 꼭 그렇게 나타나 행하신 바로 그분의 신비.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정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그 모든 걸음걸음 속에 그의 전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성과 인성의 각각의 고유함을 지니신 그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잉태될 때부터 태어나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든 것 속에 그대로 계신 겁니다. 그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물론 승천하신 뒤에도 지난주에 말한 대로 그는 그의 신성을 따라서 만유에 충만하신 분으로 계시지만 인성을 따라서 세상을 떠나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이 또한 우리가 놀랄 사실인 거죠. 여러분, 잉태에서부터 그분이 처음 태에서 시작되는 우리가 똑같이 그 출산 과정에서 그 첫 시작에서부터 정말 미스테리하죠. 우리가 나중에 동정녀 탄생에서 좀 보면 더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잉태에서부터 지금의 하늘 보좌에 계시기까지 신성과 인성 각각의 고유함을 그대로 지닌 분으로 계시는 신인이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에 전능하심이 있다고 해서 신성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그 속성으로 인성과 인성의 속성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시고 각각의 고유함을 그대로 지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성과 인성의 어떤 것, 이런 것을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바꿔가지고 신인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인성의 고유함과 그 속성을 그대로 지니신 채 계신 것입니다. 만일 그의 신성으로 인성과 그것의 속성을 변화시키셨다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지 못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지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잉태로부터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가운데서도 신인으로서 그 두 본성의 고유함을 그대로 지니고 계십니다. 지금은 영화로운 몸을, 육체가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카케툰 신조가 강조한 그 네 가지 강조된 표현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잉태부터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데까지 그러하다는 것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속한 속성들이 서로 교통하시는 것은 성육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성과 인성에 속한 속성들은 각각의 고유한 것을 드러내시면서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인격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어서 모두 그리스도의 한 인격에 돌려집니다. 신성의 무엇이든 인성의 무엇이든 모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곧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으로 말하는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특별해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그레고리 말대로 저와 여러분이죠. 나를 위한 비밀이고 나로 하여금 그의 충만함 가운데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확히 풍성히 아십니까?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좀 들여다보셨어요? 그의 모든 이 비밀스러운 사실이 나를 위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의 충만함 가운데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인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삶, 그의 걸음걸음이 바로 잉태부터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위한, 나 같은 죄인을 그의 충만 가운데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육신이 되신 것 속에 실제 이 사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육신이 되신 것 속에 실제 그 사실이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을, 우리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것이 그 실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복된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나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육신이 되신 것, 바로 그 신인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엮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이면 이 놀라운 신비의 그리스도와 나를 함께 엮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를 얘기할 때 그 실체는 표현은 간단하지만 굉장한 내용이에요. 신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와 우리가 연합한 자에 죽고 살게 되고 구원을 얻었다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은 굉장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간단하지만 그것이 있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행적과 행하신 것의 실체는 무한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나를 생각할 때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 신인이신 그리스도와 엮여 있는 겁니다.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한 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진실로 충만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충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레고리 말대로예요. 그의 충만한 가운데 누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신인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가능한 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와 관계 있는 게, 나와 묶여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실체를 몰라라 하면서 대충 알면서 주님을 믿네?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우리들이 우리 중심적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너무 주관적이 될 수 있고 이분의 기이함과 놀라움과 이것 안에서의 그분으로 인한 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실체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왜 그가 나의 머리요 주이시며 주권자이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하셔서 있게 된 나예요. 그렇게 하셔서 나를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충만함 가운데 그것을 누리도록 그 모든 것의 혜택자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자신의 낮추심 속에서 그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그의 행적, 잉태에서부터 걸으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 무시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기이하게 여겨집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일을 결론적으로 하셨다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항상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바로 지금 말한 이 신비, 신이신 그리스도로 인한 나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기도합시다.